우리가 잘 아는 우리말로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욥기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했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씨뿌리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악을 밭가는 것처럼 살고 독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떤 결실이 오게 될 것인지를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으면 그 열매가 자손 3사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씨앗이 천대 이르도록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역사의 한 원칙일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원칙은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교회 생활에도, 나라의 일들 가운데도, 또는 인류 사회 전체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문명을 가지고 어떤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신학계가 좀 아주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급진주의 신학이 많이 번성하더니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신은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소위 말한 사신 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칠게 비판하니까 변명하기를 마치 신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지 정말 신이 죽었다는 걸 말한 건 아니다 하고 그렇게 돌려대긴 했지만 그 용어 자체가 끔찍한 용어이죠. 사람이 감히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20세기가 접어들면서도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끔찍한 전쟁들이 생겼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망발했던 인간 세계 속에 인간이 인간을 끔찍이 살육하는 엄청난 전쟁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됐죠. 이 악을 밭갈고 독을 씨뿌리는 역사가 무엇을 거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 그 문명의 가치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거두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토양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에 소개되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왕이 등장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왕을 죽이고 그를 따르던 모든 가족들과 정치적 동지들을 다 죽이고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새 왕이 등장해서 한 1, 20년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군사적 힘을 가진 사가 나타나서 그 왕을 죽이고 또새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200년 동안에 9번이나 반복되어가는 역사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칼로 이르선 자는 칼로 넘어진다 그러셨는데 정말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던 그 사람이 2, 3대를 거쳐가지 못하고 또 금방 다른 경쟁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행한 대로 갚음당하는 것이고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끌어 나갔던 그 당시 계속 반정에 반정을 거듭했던 이런 그 당시의 왕들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예 관심사에 하나님께 대한 일들은 관심사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오히려 백성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기들의 불의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다 차단해버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정의롭지가 않았어요. 나라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있는 것, 사회 정의에 있는 것이죠.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한 사람이 내가 우리 사회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폭력만 난무하게 되고 개인적인 탐심과 이기심만 준동하는 그런 타락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정의에 트여야 되는데 이 시기는 그런 정의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의보다는 칼이 없었습니다. 무력이 앞섰던 그런 시대였죠. 셋째는 한결같이 우상 숭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토속 종교들이나 수입품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까지 다 혼합시켜서 정체불명의 신앙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열심이었고 그 우상 숭배가 가져왔던 도덕적 타락도 고스란히 백성들을 오염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럴수록 지배자들의 백성들에 대한 폭정 그리고 착취 이런 것들 너무나 극심해져서 백성들이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반정이 생겼는데 쿠데타가 생겼는데 백성들이 정말 사랑하던 정권이었으면 그 정권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반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도 반대하지도 않고 불만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가치 없는 정권으로 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백성들에 대한 착취 억압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를 평가하는데 오늘도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한 왕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역사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항상 세 가지 똑같은 말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둘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이 비정상 반신앙의 길로 갔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셋째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 권력자들이 자기만 죄지으면 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죄짓는 것을 백성들에 강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다 죄짓게 만들었다. 그 죄짓고 살아가는 그릇된 시대 풍조가 그 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되게 만들고 그걸 유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편성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백성들로 다 죄짓게 만들었다. 이게 이 계속 9번이나 반복되어 갔던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받으면서 역사가 반복되는데 여러 차례 정변이 계속되는데 그 첫 번째 정변은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로보암의 강경 통치에 반대해서 왕국을 분열시킨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왕국을 분열시켜서 이상적인 나라를 꿈꾼다 그러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뭐 그런 지배자의 그 권력으로 해방되고 이런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열지파를 규합해서 나라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악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의 시대에 바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들 나답 두 번째 왕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쿠데타였습니다. 이 바사 24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엘라에게 통치를 물려주고 죽었는데 엘라가 2년 통치한 그때 또 다른 지배자가 나타나서 또 다른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엘라를 죽이고 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리는 또 단 7일 동안만 왕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군대들이 동원돼서 이 디르사라고 하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포위하자 이 시므리는 왕궁에 불질르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7일 만에 끝나고 말죠. 그리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새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 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번째 쿠데타인 엘라 왕을 죽이고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법안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다 했습니다. 이때 이 엘라라는 왕이 즉위해서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왕이 된 지 2년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였겠죠.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신임 왕으로서의 뭐하는 책임감이나 그리고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나 또는 새로운 왕으로서의 새로운 통치 철학을 내걸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왕으로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소개하는 것을 보면 부하의 집에 가서 왕궁을 관리하는 그 왕궁을 관리하는 부하의 신하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시므리라는 전차 부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술에 취해서 있다가 이 왕이 그렇게 젊은 왕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술 취한 방임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죽은 것도 참 그럴듯한 일이지만 15절에 보시면 더 한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라. 백성들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브돈 이야기는 나다와 왕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 암살된 엘라 왕의 아버지 바하사가 기브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나답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또다시 이 기브돈이라는 이 도시를 반드시 점령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군사작전을 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을 향해서 포위하고 전쟁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된 사람 엘라라는 왕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시기에 자기는 왕궁의 신하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 있다가 암살당한 거죠.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자질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기도 비극적으로 끝나고 나라는 혼동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질이 있죠. 자질. 자기 그 자리에 임하는 사람의 자격, 자질이 더 문제일 텐데 이 사람은 신앙적인 면도 보이지 않고 젊은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삶과 내일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가 주는 만족감에 도취해서 매일 술 취해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2년 만에 권력내주고 망하게 되고 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죽은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에 심각하게 꾸짖는 예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로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네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지고 그릇된 정치를 하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다 썰어버릴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 경고가 그 집에 떨어졌으면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마음에 담고 생각해서 반성하고 태도를 고치고 또 새 왕이 즉위했을 때 국가의 그 영적 분위기를 일신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뭔가 다가올지 모르는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된 거죠.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같이 그 아버지가 심은 대로 보여준 대로 가르친 대로 아들은 그대로 행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집안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져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에 다 나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왕은 궁중에 앉아서 신하들과 술 마시면서 연회를 하다가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결국 그런 왕의 방종한 나태한 모습이 구태타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명분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 바로 왕이 이렇다. 우리 군대가 지금 나가도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왕은 앉아 이런 흥청망청하고 술 취하고 이런 왕이다. 그럼 이 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명분을 이 반정 세력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방종한 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무책임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운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바하사 왕조는 아들 엘라의 2년째 되던 해에 완전히 몰락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다시 새로운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므리는 이 전차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고위직의 군사령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랬어요. 이 모반했다는 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만들어서 권력을 찬탈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 누구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를 통해서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습격해서 왕을 제거하는 이런 전광석화와 같은 혁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다 했습니다. 이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미리 다 조사했다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7일 만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이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히 준비했다는 내용이겠습니까? 그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지지자는 누구인지 미리 다 조사하고 파악했다가 하루아침 이렇게 일을 해 처리해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고 꾀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왕을 없앴죠. 추종 세력들 다 조사해서 하루아침에 다 정리했죠. 이제는 누구도 감히 그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는 것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자기 권력이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이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이 쿠데타 소식을 전쟁 중이던 군대가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나와 전쟁하는 사이에 왕궁을 지켜야 될 절반 군대의 수장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냐. 이런 사람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원정에 나가있던 그 군대의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오몰이라는 사람을 전선에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추대받은 다음 군대를 이끌고 회군을 내서 이 디르사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포위하게 되자 희망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시머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천하는 7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이게 정말 그 선민의 역사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역사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긴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한두 차례 있어도 이것이 부끄러운 역사이고 역사의 오점이 될 만한데 왕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담한 역사이고 실패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여로보암의 강압 통치에 반대해서 왕국을 분열시키고 그의 아들 나답의 때 쿠데타가 일어났었던 왕창 다 망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사도 그 아들 엘라가 2년 만에 또 이렇게 몰락하고 그걸 싫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시므린 7일 만에 망하고 왕궁을 불타버리고 전쟁에 나가던 군대가 회군해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자꾸 혼돈스러운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느끼기엔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누구도 진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들 중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나라를 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이 역사 현실을 보고 분노를 느낀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제가 이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이 잔을 정말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또는 역사가 그에게 책임을 부여주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단지 왕이 되고 싶은 권력욕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머리털 하나 다 새 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를 적어도 역사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 이르끔 국가대사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조상 때부터 믿음의 전통을 배워온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이것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역사가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반을 완벽하게 꿈꾸었습니다. 구정권에 관련된 사람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역사는 항상 비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어떤 욕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할 줄 아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나라 일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묻고 깨닫고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 가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폭력의 한계성이에요. 힘이 있으면 다 될 줄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도 있지만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전 정권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정돈해 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힘으로 이루어진 폭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남긴 결실이 다 무엇입니까? 더 다른 큰 폭력을 불러오게 되고 국민 정서가 황폐하게 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되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고 뜻 있는 사람들이 다 입을 따고 침묵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암흑의 시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힘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되고 순리가 통용되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기쁘게 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지 힘으로 되는 일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이 폭력 정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항상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진 않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예배 드리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치심이 그 시대의 정신이 되고 문화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필요 없는 정권으로 보신 겁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실패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실패이죠. 역사가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를 할 때 누군가 한 사람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 역사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은 단절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왕이 되는 사람마다 꼭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일들이 계속 나라 안에 이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좀 바꿔서 북왕국 이야기인데 남왕국 이야기해 보십시다. 로보함이 실패하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시대 외교적으로 실패하고 군사적으로 실패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아사가 왕이 돼요. 나답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태후를 폐위시키면서까지 국가의 영적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 태후가 보통 태후가 아니고 왕을 세우는 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것을 보고 태후의 위를 아주 폐해버립니다. 그렇게 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해서 과거 역사의 잘못된 고리를 한번 끊습니다. 끊었더니 그의 시대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의 시대가 오고 이 아사 시대와 여호사밧의 시대에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된 분열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단절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부담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아사는 했습니다.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왕궁 안의 모든 정치를 좌우하던 그 할머니 태후를 그래 폐위시키는 것까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험부담을 가져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했거든요. 그런데 북왕국의 역사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릇된 이 역사에 단절시켜줄 용기 있는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2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느끼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폭력과 힘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지 않는 사상, 세상과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존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쁜 일이 반복될 때마다 어떤 한 사람 누군가는 끊어줘야 새 역사가 만들어진다는데 우리의 그 책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런 점 등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